미국 연방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오늘 국무장관 등 주요 각료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 제닌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등 국가안보 주요 4개 부처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에브릴 헤인스 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헤인스 DNI 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초 15일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측이 대면 방식을 요구해 일정이 오늘로 늦춰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지난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등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늦게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주요 부처 각료가 한 명도 확정되지 못한 채 대통령 선서를 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신임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방장관 없이 출범하는 것은 1989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내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바이든 당선인이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비합법 이민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법안을 취임 첫날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의 합법적 서류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납세와 신원조회 통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영주권 취득 등 합법적 거주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3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온 불법 체류자, 즉 드리머와 농업 이민자, 임시 신분 보호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5년 대기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으로 진입하려는 온두라스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테말라 당국이 이들을 해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과테말라 보안 당국은 남동쪽 온두라스와의 국경 부근 고속도로에 모여있던 이민자 수천 명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과테말라 당국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온두라스 국경으로 돌아갔으며 다른 일부는 다른 루트를 통한 미국행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에 따르면 15일 이후 8천에서 9천 명의 이민자가 입국했으며 이 중 1,500여 명은 군경에 붙잡혀 고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 멕시코 간 남부 국경에 대한 비상사태를 내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는 26일부터 유럽연합과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 음성 판정이나 완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치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은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백악관 포고령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의료 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6일 입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최소 4건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 중순 영국에서 상하이로 입국한 20대 학생에게서 처음으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광둥성과 산둥성 지역에서도 영국과 남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자들에게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매서운 추위가 많은 지역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얼어붙는 날씨로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스모그가 끼는가 하면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AP통신이 전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극한 추위로 철도 선로에 금이 가고 터키의 주요 도시 이스탄불은 눈으로 덮였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스키를 타다가 눈사태에 묻힌 사람이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폴란드 지역에서는 밤새 기온이 섭씨 영하 28도로 떨어져 11년 만에 가장 추운 밤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18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기차역 두 곳의 선로가 파손된 후 많은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함께 바르샤바와 폴란드 일부 지역에서 스모그 현상이 급증했는데요. 추위로 주민들의 석탄을 태우는 양이 증가하면서 바르샤바 대기 오염 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은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 것을 촉구했고요. 체코 역시 여러 지역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올해 가장 추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발칸반도 전역에서 추운 날씨가 보고되면서 세르비아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섬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북유럽에도 눈이 내리면서 영하의 기온이 나타났고요. 북극에서는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구름 많아지겠고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Association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실증나는 때가 올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데요. Never My Love 들어보시죠.
'Cause you just spend your whole lif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이 이란 등 분담금을 내지 않은 7개국에 대해서 총회 투표권을 정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을 비판한 국제독립조사단의 중간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2.3% 성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유엔 총회 투표권을 상실했다고요?
네, 이란이 밀린 유엔 분담금을 내지 못해서 총회 투표권을 정지당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볼칸 보즈키르 유엔 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란이 밀린 분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네, 약 1,620만 달러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유엔 헌장은 회원국이 2년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에 투표권이 정지된 나라들이 더 있다고요?
네,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인데요. 이란 빼고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당초 유엔은 이들 7개국 외에 다른 3개국도 투표권 정지를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국가는 그대로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3개국이라면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인 코모로, 아프리카 소국인 상툼의 프린시페, 그리고 동아프리카 국가인 소말리아입니다. 이들 3개국은 여전히 분담금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투표권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유엔의 한 해 예산은 약 32억 달러고요. 유엔 산하 평화유지군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1년 예산은 약 65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유엔 회원국의 분담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네, 각 회원국의 국민 소득, 외채 등이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해서요, 유엔 총회가 나라별로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모인 예산으로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 또 직원 임금 등 한 해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유엔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나요?
네,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유엔 예산의 약 22%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약 12%, 일본 8.5%, 독일 6% 정도입니다. 이들 4개 나라가 유엔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밀린 분담금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수년 동안 이란은 유엔에 분담금을 계속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분담금으로 지정돼 있는 돈이 미국 제재로 지금 한국에 있는 은행 두 곳에 동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는 돈이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은행 두 곳에 70억 달러의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이 동결돼 있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 유엔 측과 이 동결 자금을 분담금으로 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대변인은 또 이 분담금이 미국의 은행을 거치게 되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엔이 다른 안전한 송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도 이란의 밀린 분담금을 동결 자금에서 송환할 방법이 있는지 유엔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이 동결 자금을 백신 구매 대금으로 쓰겠다는 의사도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 세계보건기구가 공평한 백신 구매와 분배를 위해서 설립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 백신 확보 노력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이 백신 구매 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유엔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인도주의적 사안이라서 미국 재무부의 특별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국과 이란은 또 다른 문제로도 얽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부됐습니다. 해양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였는데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란에 급파돼서 협상을 벌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동결자금 문제와 이 선박 나포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살펴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이 좀 더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독립조사위원회 IPPR이 18일 두 번째 중간평가서를 보고하고 WHO와 중국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국제독립조사위원회 IPPR이 어떤 조직인가요?
네, 지난해 WHO가 이 신종 바이러스 대응을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조사단입니다. 정식 명칭은 팬데믹 준비와 대응을 위한 독립 패널인데요. 헬렌 클라크 전 뉴질랜드 총리,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앨런 존슨 설리프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IPPR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WHO와 중국이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네, WHO와 중국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IPPR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29일 사이에 중국 우한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견됐는데도 12월 30일까지 WHO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다음해 1월 23일에 우한시를 봉쇄했을 때는 이미 일본, 한국, 태국, 미국 등지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WHO가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을 선언을 늦게 한 것도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WHO는 지난해 3월 11일에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WHO가 2019년 12월 말에 첫 보고를 받고도 한참 후인 1월 22일에야 긴급위원회를 소집했고 그때도 팬데믹 선언을 하지 않고 사태를 치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독립조사위원회 IPPR의 이번 보고서가 두 번째 보고서라고요?
네, IPPR의 첫 번째 중간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나왔고요. 최종 보고서는 오는 5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19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는 약 9,560만 명, 사망자는 204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여전히 미국으로 미국은 2,400만 명 넘게 감염됐고요. 39만 9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브라질로 약 21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요. 이어서 인도가 3위로 15만 2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각국의 백신 공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우선 대상자들을 상대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최근 이스라엘, 독일, 노르웨이 등지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백신을 맞은 후에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령자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백신과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와 말기 환자의 접종 자제를 권고하는 등 좀 더 상세한 접종 지침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국제적인 백신 보급 현황을 지적했다고요?
네, 테드로스 아자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이 백신 보급이 부자 나라로 편중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8일 지금 전 세계가 윤리적 실패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 살펴볼 텐데요. 지난해 중국,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집계가 나왔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2.3%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보통 GDP에 근거하는데요. 로이터통신 전망으로는 2% 성장이었으니까 이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2.3% 성장이라면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선방한 셈이죠?
네, 물론입니다. 지난해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모든 나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경제도 이 여파로 지난해 1분기에 6.8% 역성장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플러스 성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전해인 2019년에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나요?
네, 국가통계국 집계로는 6.0% 성장이었습니다. 이전 집계치가 6.1%인데요. 미국이 매긴 보복관세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가 타격을 받으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회복했죠?
네, 6.5% 성장이었는데요. 이것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 같은 전통적인 수단보다는 내수 진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이 항목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내수와 밀접한 관련 있는 소매 판매가 지난해 3.9% 줄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 열기를 주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4분기에는 소매 판매가 4.6%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소비재 매출은 14.8%로 비교적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GDP의 54.3%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에는 이 비율이 57.8%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2021년 소매 매출이 지난해 수준에서 1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올해 중국 경제 앞에 놓인 변수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측은 코로나 재확산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처럼 중국은 이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광범위한 이민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상황 짚어보겠고요. 새 정부 금융당국 요직 인선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민개혁 제안을 내놓는다고요?
네,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20일 광범위한 이민개혁 입법 제안을 의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두 가지 골자로 이뤄진 내용인데요. 하나는 불법 체류자 구제 관련 사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미지역 출신 이주자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해당자들을 포함한 이민사회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체류자 관련 사안부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네, 궁극적으로 이 불법 체류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먼저 5년에 걸쳐서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신원조회와 납세기록 점검 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그 뒤로 3년이 지나면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체류자는 누구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고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이어야만 하는데요.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으로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밖에 어떤 구제 조치들이 들어있나요?
네, 일부 집단은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불체 상태가 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 수혜자들이나 이 재난 피해 지역에서 온 뒤에 임시 보호 신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부터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개혁 입법 제안의 또 다른 골자, 중미 출신 이주자 문제도 짚어보죠.
네, 이 중미 지역의 저개발 국가 출신 주민들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 남부 국경에 몰려드는 게 지금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장벽 건설과 멕시코 대기 정책 등으로 이 사람들을 차단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들을 보다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원의 측이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남부 국경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뀔 걸로는 보지 않는다고 앞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 문제 외에 새 정부 출범 준비 상황 짚어볼까요?
네, 19일 하는 새 정부 요직 5자리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상원에서 진행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상원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됩니다.
해당 지명자들이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에 상원 본회의에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아직 본회의 의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 측은 이 인준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겁니다.
새 정부가 20일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내각 인준이 아직 한 자리도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내각 인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건 좀 드문 사례라고 공영방송 NPR이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에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에 차질이 좀 빚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초에 실시된 조지아주 연방 상원 결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까지 연방 상원의 주도권이 어디로 갈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기 주요 부처를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취임식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예행 연습 등을 모두 마치고 실제 행사만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일에는 전야제가 펼쳐지는데요. 코로나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게 주제입니다.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 있는 대형 연못에서 촛불 400개를 밝힐 예정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 40만 명을 추모하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추념 행사에 직접 참석하나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딜 바이든 박사,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부군 더그 M. 호프 변호사가 동반 참석하는데요. 같은 시각에 미국 동부의 명소인 뉴욕시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서부의 명소인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에서도 조명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백 개 도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원주민 부족 등이 여기에 동참해서 국가적인 단합의 순간이 될 거라고 인수위원회 측이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20일에 임기를 마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죠?
네, 연방 상원에서 열릴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 출신 소추위원들이 증거와 증인 확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입증할 실질적인 사례들을 소집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6일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을 지켜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의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최근 지적했습니다.
제이미 레스킨 의원의 지적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TV로 시청하고 있었다고 레스킨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내란 분자들이 벌이는 잔치를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지난 17일 CNN 방송에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6일 뒤늦게 녹화된 영상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 내놓은 영상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하지만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다라고 시위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시위대를 사랑한다면서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여전히 선거를 도둑맞았다면서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내란 선동 혐의를 받게 됐는지 그 사유를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뒤에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행진했습니다. 그중 일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하면서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사망자 5명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하원은 이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내란 선동 혐의를 담은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22명 전원이 찬성했었고요.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1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추문 때문에 지난해 초에 진행됐던 첫 번째 탄핵 심판에 나왔던 변호인들이 이번에는 참가를 거절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도 이번에는 나서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네, 30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서 입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연방검찰이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범죄 기소를 준비 중인 사안이 100여 건에 달하는데요. 대다수가 내란 선동과 모의를 비롯한 중범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습격 당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컴퓨터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번에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사람이 누군가요?
네, 라일리 준 윌리엄스라는 여성입니다. 18일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친구한테 넘길 의도로 펠로시 의장의 휴대용 컴퓨터 또는 정보 저장 장치 하드드라이브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펠로시 의장 측은 회의실에서 발표 용도로 쓰던 휴대용 컴퓨터를 한 대를 도난당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 의장의 컴퓨터를 러시아로 보내려던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네, 해당 기기를 SVR에 팔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SVR은 러시아의 해외 정보기구인데요. 해당 기기가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에 넘어가지는 않은 걸로 지금까지 파악됐습니다. 해당자인 윌리엄스 씨는 앞서 불법 침입과 난폭행위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데요. 컴퓨터를 훔친 사안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20일에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융감독을 책임질 인물들이 내정됐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금융소비자보호국 국장의 로힛 초프라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내정했습니다. 초프라 위원은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위원의 측근인데요. 따라서 이번 인선은 미국 월스트리트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규제 강화를 의미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네, 지난 2008년에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업을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연방감독기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요. 2011년에 금융소비자보호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조직의 창설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워런 상원의원인데요. 초프라 내정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런 의원의 측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바이든 당선인의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요?
네. 이 초프라 내정자는 이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 일할 때 학자금 대출 문제를 전담했었는데요. 당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대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에 이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FPB 외에 또 다른 금융감독직 인선도 발표했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게리 겐슬러,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920년대 주식시장 붕괴 사건 이후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인데요. 이 증권, 주식의 거래를 규제하고 감독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는 기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에 낙점된 겐슬러 내정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겐슬러 지명자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 금융인입니다. 20여 년 동안 투자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부의 규제 철폐를 주장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이 조직의 위원장에 올라서서는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도해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겐슬러 지명자가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도 풍부하다고요?
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재무부 차관을 지냈었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수석 경제자문 역할을 맡았었고요.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에서는 금융정책 자문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주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별한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 규제 완화를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당 규제 조직을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 취임 첫 해인 2017년 국장대행에 믹 멀베니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임명해서 소송에 휘말린 적도 있습니다.
왜 소송이 제기됐던 건가요?
당시 이 규제 조직의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국장이 사임하면 부국장이 국장 대행을 맡았어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임의로 임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랜드라 잉글리치 당시 부국장이 백악관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규제 조직의 적대적인 입장이었던 멀베이니 국장은 소액 단기 대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고요. 2018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캐시 크레닝거 국장이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앤드류 골드의 That's Why I Love You. 당신 얼굴의 미소, 우아함과 스타일, 그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9부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재임 시기.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93년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불황으로 들어서는 어려운 시기에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산업군이라는 항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산업군 가운데 하나는 제이콥 칵시가 이끌었습니다. 제이콥 칵시는 국회의사당에서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 칵시가 이끄는 산업군은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밀고 나갔고요. 경찰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제이콥 칵시를 포함한 몇 명의 산업군들이 체포됐습니다. 판사는 공공시설에 침입한 혐의로 제이콥 칵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칵시는 20일 구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도자인 제이콥 칵시의 발이 묶이자 산업군은 방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산업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콥 칵시의 산업군이 일으킨 사회적 경제적인 저항 정신은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의 시위와 파업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인 풀먼사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풀먼사는 조지 풀먼이 창업한 기업으로 미국 철도의 전성기인 1800년대 중반부터 철도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풀먼사의 파업은 미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회사의 사주인 조지 풀먼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기업 도시의 소유주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도시에 있는 상점과 집들은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들까지 모두 조지 풀먼이 주인이었습니다.
1893년에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조지 풀먼은 회사의 인력을 감축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기업 도시에 있는 건물 임대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지 풀먼은 경제 불황에 임금까지 삭감됐으니 임대료를 내려달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1894년 봄, 노조 위원장 한 명이 조지 풀먼의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 철도 노조 위원장인 유진 뎁스였습니다. 조지 풀먼은 처음에는 풀먼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고요. 새 노조원들은 풀먼 회사에 대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에서는 풀먼사 노조원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풀먼사 노조원들은 자동차나 열차 만드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풀먼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6만여 명의 철도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했고 20개의 철도가 폐쇄됐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 위원장인 유진 뎁스는 처음에는 이 파업을 평화롭게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뎁스는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파업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연방정부에 군대를 출동시켜 파업을 진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가 출동하려면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주정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군을 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도 연방정부군의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철도 회사들의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국 연방 우편법에 근거해서 파업이 일어난 시카고에 연방 정부군을 출동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우편물을 운반하는 열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군을 출동시켰습니다. 연방 정부군이 도착하면서 폭력이 더 확대됐습니다. 미국 철도 노조의 지도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났던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끝났습니다. 홀먼사의 파업은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노조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풀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군을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농민들과 서부 개척민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은화 사용을 반대했다며 공격했습니다. 대다수 미국인들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경제 불황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890년대 미국은 통화제도를 둘러싸고 분열됐습니다. 근본위 제도만을 사용할 것인가, 근본위제와 은본위제를 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189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1896년에 민주당원들 대부분은 은본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서부와 남부주들에서 당권력을 획득하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민주당과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클리블랜드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도 금과 은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서부에 은광이 있는 주 출신 의원들은 정책에 불만을 품고 공화당을 이탈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겨울왕국, Frozen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볼게요. 엘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지만 마법 능력을 통제할 줄 몰라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합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던 대관식 날, 비밀이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그녀는 왕국을 뒤로하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속으로 떠나버리는데요. 언니를 찾으려는 동생 안나의 모험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head rush,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오늘의 표현입니다. Head rush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One is a sudden dizzy feeling. 우리가 오래 앉아있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릴 때 느끼는 그런 어지러움, 즉 갑작스런 어지러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Someone knocked on the door all of a sudden. I stood up so quickly to answer it that I got a head rush.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렸어. 마중 나가려고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a sudden feeling of intense pleasure. 즉, 갑자기 느끼는 흥분, 기쁨. When I found out I won the scholarship, I got a head rush.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너무 신이 났어. 엘사는 자신의 마법이 저주라고 생각해 쓰기를 두려워하고 동생인 안나는 언니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을 하지만 언니의 결심은 너무나 단호한데요. 오늘의 표현 head rush.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how to stop this winter.
Yeah! Hang on.
I like fast.
Whoa. Get your feet down. This is fresh lacquer. Seriously, were you raised in a barn? Wolves.
Stop!
Whoa.
Are you okay?
I've got a thick skull.
I don't have a skull.
Oh, woo!
Head rush.
Head rush. I have a head rus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나 무스크리의 Why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ining red and gold.
There should be sunshine after rain. These things have always been the same.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